오늘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과 15장은 예레미야서 전체 구조 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곳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작은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 백성들과 선지자의 탄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절을 잠시 살펴보면 14장 17절부터 15장 4절까지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참담함과 그들의 탄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15장 5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뭄과 전쟁을 통한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였지만 열심히 이러한 이 선포에 대해서 백성들은 외면하였고 그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로 인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의 탄식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지어는 중재 행위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가 탄원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탄원을 들으셨고 선민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역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위기의 때 이제 예레미야의 시대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의 뿌리가 이미 깊었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통할 때가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통할 때가 있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늦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과 거부를 당하는 것, 세상에서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궁극적인 소망이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은 곧 선민 백성의 파멸과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의하면 후일에 낙심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묻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백성들이 묻는다라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것 하나를 피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사망과 칼과 기근과 포로를 제시하시면서 그 재앙을 고스란히 백성들이 당해야 함을 전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도구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므낫세 왕이 누구입니까? 1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죠. 바알의 단과 산당을 지었던 인물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단을 함께 겸하여 세웠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요술과 사술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박수와 무당을 가까이 했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흰놈의 골짜기에 유다의 아들들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던 것이죠. 므낫세는 남유다 가운데 종교 혼합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이 선민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결정적인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5장 5절부터 9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파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그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의 비참한 파멸의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 연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위하여 울겠느냐? 누가 내게 평안을 묻겠느냐라고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파멸에 이른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어느 누구도 슬퍼하거나 탄식할 존재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행한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파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과부가 내 앞에서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과부가 많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수많은 재앙과 전쟁으로 인해서 가정의 가장들이 장정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서 쇠약하여 기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구약의 시각으로 구약의 축복관으로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출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재앙의 때, 심판의 때에는 이 자녀들을 낳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탄식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 10절부터 21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각각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것이 첫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네, 선지자입니다. 네, 선지자인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예레미야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이와 같은 기대를 하면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것인데 예레미야는 전쟁과 파멸을 선언했기 때문에 다툼을 유발하고 싸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실로 예레미야 입장에서 모두의 저주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탄식은 견딜 수 없는 비참함과 고통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11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면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도와달라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재산과 보물이 탈취당해서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선포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는 괴로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 미래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또다시 예레미야의 두 번째 탄식이 이어집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고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냇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어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탄원합니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으로 만약 너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우며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선지자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살아내면서 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었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몸소 경험하면서 마음과 몸이 모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라는 단어는 예레미야의 거룩한 분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늘 홀로 고독한 사역을 해야 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레미야를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의 죄악을 직시한 그는 마음의 통문을 금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용서받지 못할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심정과 마음은 고통이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릇된 선민의식과 그릇된 안전보장의식과 잘못된 자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잘해왔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이 문제야. 이런 식의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약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따르는 삶은 결코 즐거운 삶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성도가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가 걸어간 길을 묵상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돌아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